누구나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짐을 합니다. 계획도 세우고 결단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결단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내가 1년 동안 이런 일들을 해보리라. 학생이면 공부에 대한 결단이 있을 거고 또 자기가 가진 직업에 대한 어떠한 방향성 아니면 아빠로서 엄마로서 아니면 자녀로서 무슨 결단이 다 있고 그것들을 이행하려고 노력해 갑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간이 좀 지나면 그 노력하는 것들이 소홀해질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단했던 것들이 좀 이렇게 허물어질 때가 있죠. 이런 것을 우리가 사자성어로 보통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네, 작심 3일. 네. 벌써 1월 20일인데요. 작심 3일은 한참 지난 것 같네요. 다들 뭔가를 결단하셨고 계획을 하셨고 그 계획대로 잘 이행하고 때로는 노력하고 계십니까? 작심 3일은 만들작, 마음심, 석삼, 날일 마음을 만들어서 3일 동안 열심히 지켰는데 그 결과는 4일째 무너지더라 를 깨닫는 게 작심 3일입니다. 굳은 마음을 먹었는데 그게 언제 깨어진다고요? 4일만 되면 깨어집니다. 쉽지 않은 문제인 거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노력해도 참 쉽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의 삶에는 사실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100가지라고 보면 100가지 중에 한두 가지 빼고는 다 안 되죠. 네, 그게 우리가 처한 현실일 것입니다. 저도 올해를 시작하면서 결단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자들끼리 모여서도 시무식하고 이럴 때 결단하고 감사한 일들 이런 거 적기도 하고 합니다. 작년에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목사 안수를 받고 올해는 조금 더 목회자로서 어떻게 하면은 또 하나님 앞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한테 바르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과 결단들을 적죠. 뭐 결단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다른 게 있지는 않습니다. 목사로서 뭘 더 열심히 해야 될까요? 말씀을 더 열심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잘 살펴보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결단하고 나아가는 저에게 가장 중대한 결단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결단은 사실 올해에만 있는 게 아니라요. 매년 있는 일입니다. 매년 이 중대한 결단을 하지만 사실 긴 시간 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질문입니다. 무엇일까요? 그렇죠. 딱 보면은 알겠는데 다들 얘기를 안 하시네요. 네, 네, 살 빼기. 네. 다짐하고 결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열심히 나아가지만 이게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이 살 빼는 걸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신지 아십니까? 다이어트라고 합니다. 다이어트가 안 됩니다. 네, 제가 지금 몸무게가 작년 뭐 그 전년도에도 그렇지만 한 번씩 세 자리가 됐다, 두 자리가 됐다 합니다. 네, 세 자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잘 섬겨주시고 열심히 잘 먹을 때 말입니다. 네, 그래서 세 자리가 됐다, 두 자리가 됐다는데 오늘은 좀 어때 보이나요? 두 자리 같아 보이네요. 제가 목요일부터죠. 목금, 토, 2박 3일 동안 우리 드림교회 수련회를 하고 그랬는데 목소리도 조금 쉬었고 오늘 아침에 보신 분들이 얼굴은 좀 핵숙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뭐 얼굴만 잘 나가면 됐죠. 네. 살 빼는 게 쉽지 않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뭐 여러 가지 뭐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하지만 규칙적으로 뭔가 하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해야 되는 일이죠. 살이 빠지든 빠지지 않든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잘 안 되지만 말입니다. 뭐 매해 첫 시간에 새해만 결단하지 않고요. 매달 결단하고 언제 더 결단할까요? 여름이 다가올수록 결단을 더 열심히 합니다. 중요한 거는 작심 3일이 문제인 거죠. 네, 쉽지 않지만 결단을 하고 살아가며 때로는 이게 잘 안 되는 것을 느낄 때가 더 많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함께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목회하면서 보냈던 교회입니다. 사랑으로 섬겼던 교회고 사랑으로 그들을 품었던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당시에 오늘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1장에서 6장까지 쭉 내용이 성도들에 대한 거룩한 교회로서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권면과 이해와 서로에 대한 존중에 대한 말들을 권면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본문은 사실 4장 17절에서 4장 32절까지 이어지는 내용의 단락입니다. 이게 한 단락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몇 절을 읽었죠. 간단하게 이 내용을 얘기하자면 성도의 거룩한 삶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자면 옛사람과 새사람의 삶을 비교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거룩하여 칠 수 있는가? 우리는 어떻게 새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는가? 라고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이 내용을 간략하게 보기 위해서 우리 말씀 한 절 읽고자 합니다. 우리 22절 말씀인데 오늘 읽었던 말씀 같이 함께 읽을까요? 2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썰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오늘 바울은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옛 습관, 옛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벗어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말씀해 놓은 곳이 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하면서 그들을 이방인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들. 오늘 17절에서 19절에 세 가지 부류로 얘기한다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는 영적 무지입니다. 두 번째는 영적 죽음이고 세 번째는 도덕적 타락과 방탕입니다. 17절, 18절, 19절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총명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총명이 어두워지고 여기서 총명은 누스라는 단어, 헬라어 단어입니다. 안식하고 인식하고 이해하고 생각하는 기능이나 능력을 가리키는 겁니다. 어떠한 것을 봤을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어떻게 이해하는지, 생각하는지에 대한 능력 말입니다. 그것들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총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인간은 본디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창조 때의 말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타락하고 난 뒤, 즉 아담과 하와로 이후로부터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과 같이 이방인들의 마음이 무익하게 되었다, 무뎌졌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지각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상태, 그 이방인이며 조금 더 넓게, 폭넓게 이야기하자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일 겁니다. 아니,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탓에 그들은 하나님 대신 자기를 영화롭게 합니다. 자기 자신을 존귀하게 만들고 자기 자신이 절대적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오는 것이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욕심으로 행하되 내 뜻대로 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자기가 높은 줄 알고 잘난 체하고 자기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죠. 이게 이방인이며 인간의 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바울은 그들의 마음이 무뎌지고 감각이 없는 상태가 된 이 상황을 이방인들, 예수를 알기 전에 옛 모습, 옛 옷을 입은 사람으로, 옛 사람으로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방인의 삶의 형태를 행태에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말입니다. 그리스도인 또한 그렇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4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옛 사람의 반대인 사람으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이야기하죠. 세 사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0절과 21절에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아멘. 여기서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배웠고 들었고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말입니다.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단지 그의 삶이 그의 죽음과 십자가와 부활이 지식적으로 제공되고 전달되어서 이해하는 폭을 이해하지 않습니다. 즉 내가 예수를 안다, 예수를 믿고 나왔다라는 것은 지식적으로 예수를 아는 것을 넘어서는 일이죠.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에 관해 배우는 것이며 또한 그의 제자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삶을 통해 배워갈 수 있습니다. 삶을 통해 배워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는 인식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삶을 통해 고난을 경험하고 그 고난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를지를 기도하고 그 속에서 좌절하고 때로는 따라갈 수 없음에 눈물 콧물 흘리고 낙망한 뒤에야 예수 그리스도가 간 길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되고 따라갈 수 있는 실력이 쌓이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 즉 그리스도에 대해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에는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셨고 무엇을 중점으로 살아가셨는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다.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셨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에 뭐가 있었는지 또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서처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만 계셨습니다. 그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죠. 자기 자신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실 수 있으면 옮겨달라고 기도하셨고 만약 이것을 옮기실 수 없으면 하나님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옮기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스스로 있는 말이고 옮겨달라고 하는 즉 옮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잔을 내게 주신 거라면 그대로 받겠나이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으로부터 나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하는 본문,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얘기하는 옛사람과 새사람의 이야기는 규칙과 규율과 우리가 지켜야 되는 어떠한 것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중심에 누구를 모시고 살아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위에 읽었던 것 같이 17절에서 19절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나 자신입니다. 욕망을 품어내고 이름을 내기 원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서 드러내기 원하는 그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22절에서 24절에 이야기하는 아니 그 전에 20절과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은 무슨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행하셨는지 너희는 배웠다. 들었다, 가르쳐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어떻게 행하셨는지는 빌립보서에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만을 따라가겠노라. 십자가 죽음 앞에도 내가 서겠노라. 그것이 내가 가야 할 길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의 중심으로 두고 살아가겠느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노력한다고 새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새 사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2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입으라라고 명령어로 적혀 있지만 원어에 보면 이 말이 이렇게 사실은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미 입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은 것이 내 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가 은혜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불안해지고 우리가 예수를 쫓는 것이 점점 내 삶에서 멀어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럴 때 말입니다. 그럴 때 생각해야 될 것은 누가 우리를 부르셨냐? 내가 내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는지 아니면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은 뒤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노력을 해서 봉사를 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있는 모두가 이미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에 그에 걸맞게 살아가는 것이 그 이에 뒤따라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자녀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아들이든 딸이든 있으실 겁니다. 그들이 열심히 다해서 노력해서 아들이나 딸이 되었습니까? 아니죠.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길리고 입혀서 그들의 삶 가운데 그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아들과 딸이 되었습니다.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수고도 없이 자녀들은 그렇게 태어난 것입니다. 성경에서 한 가지 예를 보자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의 아버지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 아들은 그의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내 멋대로 하길 원했고 내 방법대로 살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을 가지고 먼 나라로 떠나죠. 거기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과 같이 17절에서 19절에 이 내용을 하고 살았습니다.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았고 모든 돈을 물질을 탕진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가 어떻게 했죠? 아버지를 기억할 때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탕자를 아버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너는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다. 넌 종도 아니다. 그저 이 집에서 나가라 라고 하지 않으셨죠. 먼 곳에서 다가오는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가 껴안아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아들로서 그를 세워주셨습니다. 아들, 그는 돈을 가지고 나갔으나 허랑방탕하게 살았으나 다시 모든 것을 탕지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에도 그는 그저 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이미 새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떠한 노력을 해서 우리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 율법주의가 됩니다. 노력을 하기 시작하면 그 율법이 쌓여야 내가 뭔가 새 사람이 된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먹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무서움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되면 은혜가 설 자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자리할 곳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자의 형이죠. 당자가 돌아왔을 때 그 큰 형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네가 돌아왔으니 이제 너무나도 기쁘고 좋구나 하며 잔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불평과 불만을 쏟아내며 저 아들은 아들이 아닙니다. 저 사람은 새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왜 나는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지만 그는 아들로서 자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세 사람으로 누군가 찾아왔는데 사람의 잣대를 들이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 나왔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10년은 믿었으면 이 정도는 해야지, 새 사람이 됐으면 그것밖에 못하나, 그거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는 그 잣대를 우리 스스로에게 가져와야 합니다. 노력 없이 값 없이 받은 은혜임을 깨닫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여 이제 정말 새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가 되어야 순서가 맞습니다. 어떻게든 노력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새로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양정교회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 새로운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율법을 허물고 사랑과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펼쳐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에 새로운 사람으로서의 삶 이후에가 펼쳐지는 것이죠. 저는 우리 드림교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담임하고 있죠. 거기에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있습니다. 참 묘하게도 초등학생 5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있는데 이 초등학교 5학년에서 지나서 중학생이 되는 과정 가운데 아이들이 변해가는 과정이 있습니다. 초등학교를 지나 중학생이 딱 돼서 학교 교복 입고 딱 가면 중학생 같을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까지도 초등학생입니다. 그때까지도 초등학생처럼 막 떠듭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중학교 1학년 여름 수련회를 마치고 돌아오면 갑자기 말수가 줄어듭니다. 갑자기 애들이 고개를 숙이기 시작하고 예배 시간에 막 떠들던 애들이 갑자기 변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걸맞게 말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습득되고 배워지고 깨닫게 되고 이해됨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시간이 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30년, 50년이 지나도 이 길에서 머뭇머뭇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30년,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인 것 같은 내 신앙 그 속에도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를 새로운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하기에 몸무게를 빼지 못하는 저도 새로운 사람입니다. 열심히 뺀다고 해서 제가 훌륭한 목회자나 훌륭한 남편이 되는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자체로 남편이나 목회자로 때로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겠죠. 그러나 살을 빼면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조금 더 몸이 건강해질 거고요. 조금 더 살아가는데 편해질 겁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미 새로운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새로운 사람으로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말씀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사람이며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나 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은혜 받은 것이지 그 은혜를 망각해서 그럼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대번에 그 인생을 고난으로 밀어넣으십니다. 배우라고 하십니다.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배워갈 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은혜의 선에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으로 서 있음을 깨닫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이 또 하나 떠올라서 함께 좀 보려고 하는데요. 찬송가 538장 우리 성경책 있으시면 한번 볼까요? 찬송가 538장입니다. 찬송가 538장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이라는 찬송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맘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맘 문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이 가사 어디에도 노력해서 새 사람 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마음 깊이 모십시오. 오늘 24절에서 말씀같이 하나님을 따라가십시오. 그곳에 우리의 새 사람됨의 삶이 열려 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격려와 위로의 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미 새 사람입니다. 인사할까요? 당신은 이미 새 사람입니다. 새로운 사람입니다. 당당하게 주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송가도 폈는데 한번 불러볼까요? 네, 538장입니다. 결단 찬양은 따로 있습니다.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은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아멘. 인상 쓴다고 해서 새 사람 되지 않습니다. 심각한다고 해서 새 사람 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모시고 웃으며 마음의 폭을 넓혀서 주와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의 삶을 2019년에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고 해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새 사람 됐음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있는 곳에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고 눈물이 있고 기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에 찾아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예수님만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서 2019년에도 새로운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은혜가 펼쳐지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